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군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출발 정보 타임 프로 담당 박민걸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에 이어 무기장비 백과 전서와 전쟁의 재구성 등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상장 진급 군경계급 수여식이 7월 31일 북경 8일 정사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상장으로 승진한 군관과 경찰관에게 명령장을 발급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허기량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서명한 상장계급 진급 명령서를 선독하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이 진급식을 사회했습니다. 이번에 상장으로 진급한 군관, 경찰관들로는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부장 리상복, 남부전구사령원 원예백, 서부전구정치위원 오사주, 북부전구정치위원 범효준, 중부전구정치위원 주생령, 해군사령원 심금룡, 해군정치위원 진생상, 공군사령원 정대항, 국방대학 교장 정화, 무장경찰부대 정치위원 안조경 등입니다. 7월 31일 중앙군사위원회 영예칭호 수여식이 북경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영예칭호를 수여받은 개인 한 명에게 메달과 증서를 내주고 영예칭호를 받은 세 단위의 표창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허기량이 습근평 주석이 서명한 중앙군사위원회 영예칭호 수여 명령을 선독하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이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지뢰 제거 여웅전사 영예칭호 획득자이며 육군 모 지뢰 폭발물 제거 대대의 전사인 두부국이 아내의 동반으로 강단에 섰고 습근평 주석이 직접 그의 목에 여웅 모범 메달을 걸어주고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습근평 주석은 여웅 부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또 강군 선봉 비행대대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공군 항공병 모려단 비행 1대대 우주보국 모범 지면소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63798부대 지면설비소, 전투를 위한 과학연구 선봉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63837부대 모실에 각기 표창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향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방군 부대가 7월 31일 저녁 향항 중환군영에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2주년 경축 초대회를 열고 주둔 사업에 대한 향항 각계의 장기간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전국정협 동건화 부주석, 향항특별행정구 림정월아 행정장관, 향항주재 중앙대외연락부 판사처 왕지민 주임, 향항주재 외교부 특파원 공서 사봉 특파원, 향항주둔부대 진도상 사령원 최영중 정위가 초대회 주례를 맡았습니다. 진도상 사령원은 향항에서 근간에 발생한 극단 폭력 사건은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엄중히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도상 사령원은 극단 폭력 사건은 향항의 법치와 사회 질서에 도전하고 향항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했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원칙에 도전한 것으로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도상 사령원은 향항 주둔 부대는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습근평 주석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향항 기본법, 주둔군법을 확고히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영웅 장부청 동지 선진사적 보고회가 7월 31일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명 보고단 성원은 소박한 언어와 생동한 사례, 진지한 감정으로 상이한 차원과 각도에서 자세를 낮추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충성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뜻을 세우고 분투하며 명예와 리익을 탐내지 않는 장부청 동지의 감동적인 사적을 소개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당원 간부, 퇴역군인 대표, 수도 사회각계 군중 대표들이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군변 측이 7월 31일 조선이 이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매를 발사했다고 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서 현지 시간으로 31일 5시 6분과 5시 27분경 조선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 방향 해역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매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고도는 약 30km이고 비행거리는 대략 250km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의 동향을 긴밀히 감측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3군 보도국이 7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 대의 소형 군용 훈련 비행기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라발 핀디시에서 추락해 지금까지 기내와 지면에서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분적 부상자들의 상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예기 사망자 수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라힘은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경에 발생했다고 표하고 비행기는 추락 전 이상한 소리를 냈고 공중에서 한동안 선회한 후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홍련 가수가 부릅니다. 새 연변 타령. 오늘의 무기장비 백과 전설 코너에서는 러시아의 발트로 불리우는 PM 마카로브 권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국 리구코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PM 마카로브 권총이 개발되기 전 역사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TT-3033 토카레브 권총은 소련군 최초의 자동 권총으로 2차 대전 당시 조국을 구한 권총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소 커다란 크기에다가 강력한 탄환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토카레브 권총을 대신할 새로운 권총이 이미 1945년부터 요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신형 권총을 채택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신형 권총은 두 가지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최일선 부대의 장교를 위한 긴 총열의 자동권총과 후방의 고위 장교를 위한 컴팩트 자동권총 두 종류였습니다. 특히 컴팩트 자동권총으로 최초에는 발트 PP 권총의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소련군은 2차 대전 중에 노획한 총기 가운데 수많은 발트 PP, PPK를 보유해 운영했었고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련군은 7.65mm와 9mm 두 가지 구경으로 신형 자동권총을 만들 것을 요구했는데 특히 9mm 탄환은 서유럽보다 더욱 강력한 PM탄이 개발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9mm PM탄은 비록 토카레브탄보다 탄속이 늦은 편이었지만 더욱 커진 탄으로 살상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신형 총기는 부품이 25개 이하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빠른 생산과 정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후 마카로브 권총은 어떻게 개발되었습니까?
네, 마카로브는 PM의 설계안을 1947년에 확정한 후 이미 1948년부터는 완성된 시제 총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PM의 시제 총기는 E-30정이 툴라에서 만들어져 시험평가에 투입됐습니다. 이후 소화기 생산 시설의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시제 권총의 추가 생산도 이제프스크에서 이루어져 1949년에 시험평가용으로 무려 5,000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개발 당시부터 마카로브는 총기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카로브는 경쟁 총기들보다 무려 2-3배 많은 사격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발사할 가능한 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9년에 생산됐던 시제 총기는 무려 5만 발이나 시험 사격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카로브 권총은 쟁쟁한 설계자들이 개발한 경쟁 기종보다 무려 20배나 낮은 고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7.65mm 탄은 일발 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마카로브 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마카로브 권총은 1951년 12월 소련군의 차세대 전투용 권총으로 채용됐습니다. 또한 일선용 총기와 고급 장교용 총기를 별도로 생산하는 계획을 대신해 PM 마카로브 권총으로 통일해 전군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PM의 양산은 195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련군의 신형 권총으로서 마카로브 권총은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 특수부대원, 전차 및 항공기 승무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또한 경찰용 권총으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냉전이 종료된 후에도 마카로브 권총은 러시아군의 주력 화기로 사용되다가 2003년부터 PM-443 권총으로 교체가 선언됐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교체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2018년 말 러시아 국방부는 마카로브를 교체할 신형 권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여전히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러시아군은 여전히 마카로브 권총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카로브 권총이 러시아의 발트로 불리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마카로브 권총은 발트 PP와 PPK를 참조해 만든 권총으로 등장과 함께 러시아의 발트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사실 마카로브 권총은 발트 PP의 작동 구조를 기본으로 해 개발됐습니다. 따라서 격발 방식도 전통적인 DASA를 채용했으며 작동 방식도 단순 블루백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부품 구성을 극도로 단순화해 애초에 PP가 4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에 반해 마카로브 권총은 탄창을 제외하면 불과 27개의 부품으로 구성됐습니다. 탄환은 918mm 탄환을 사용해 발사 속도는 다소 줄었지만 탄자의 크기와 중량이 드러남으로써 일발 저지력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블로백 방식을 채택해 작동상의 신뢰성은 높아졌으며 특히 TT 토카레브 권총에 비해 무게가 무려 130g이나 줄어들어 일선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카로브 권총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전작인 토카레브 권총은 싱글 액션 방식으로 약슬에 탄환을 장전하고 휴대하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따라서 토카레브 권총을 사격하려면 총을 꺼낸 후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하거나 혹은 오발의 위험을 감수하고 약슬에 장전된 채로 휴대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PM 마카로브 권총은 더블 액션 권총으로 약슬에 탄환을 장전하고 세이프티 레버를 내리면 해무가 내려옴과 동시에 공리치기가 완전히 확보됩니다. 이에 따라 권총을 꺼내 세이프티 레버만 위로 올리면 곧바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이런 일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총 손잡이의 각도는 직각에 가까운데 한 손으로 권총을 꺼내 곧바로 사격할 때 15m 표적까지도 무리 없이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였다고 합니다. 방아쇠 무게는 더블 액션에서 13파운드 정도로 무겁고 싱글 액션으로는 5-6파운드 정도로 다른 권총들과 비슷합니다. 마카로브 권총의 독특한 점은 바로 918mm 마카로브 탄입니다. 이 탄환은 소련군이 독일을 점령하면서 입수한 나치스 독일의 울트라 탄환을 모체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초에 울트라 탄환은 1936년 루프바페프를 위해 개발했던 탄환으로 발트 PP에서 채용됐던 917mm 탄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루프트 바페는 이 탄환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를 소련 측이 입수하면서 1946년에 소련군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918mm 탄환은 우선 APS 스테츠킨 권총에 적용됐으며 이후 마카로브 권총에서 본격적으로 채용됐습니다. 둥그런 탄자의 모양으로 인해 관통력은 기대할 수 없지만 일발 저지력은 7.62mm TT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카로브 권총은 탄창에 918mm 탄 8발을 장탄하며 탄창 멈치는 구형의 유럽 방식을 답습해 권총 손잡이 아래 뒷부분에 장착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방송국 리구코 아나운서와 함께 러시아의 발토로 불리우는 PM 마카로브 권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황이민 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전쟁의 재구성 코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상대로 소련이 첫 승전골을 올린 로스토브 전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방송국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해드립니다.
소련이 동부 우크라이나의 요충지인 하르코브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군 최고사령부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지휘하게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련 군부는 그들의 선조가 외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침략자들이 일일이 차지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국토를 방어에 적극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소련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히 공간을 내주기로 한 것이었다. 남쪽에 마리우폴이 함락되고 북쪽에 하르코브가 독일군에 점령당할 위기에 처한 이상 중간에 위치한 스탈리노도 계속 확보하기 어려웠다. 일대에서 채굴되는 지하 자원이 집결해 소련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출발점이 도네츠크의 중심지인 이 도시는 만일 스탈린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무의미하게 현지 사수에 나서다 수많은 손실을 볼 운명이었을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전선 단축을 위해 과감히 포기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소련군 최고사령부가 순순히 내준 것은 아니었다. 130여 년 전 나폴레옹을 상대로 펼쳤던 청야 전술이 다시 한번 재현되면서 독일이 점령을 사용할 수 없도록 주요 시설과 자원이 철저히 파괴됐다.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도시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10월 20일 독일 제1산악사단은 폐허가 된 텅빈 스탈리노를 점령했다. 전쟁 개시 후 쉼없이 앞으로 달려만 왔던 독일 남부 집단군은 연이어 승리를 얻었지만 몹시 지쳐서 하부코브 전투가 끝난 10월 24일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실 이는 비단 남부 집단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보급 문제로 독일군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마침 그쯤 가을비에 길마저 질척해지면서 독일군의 진격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사실 공격이 멈추게 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후방에서의 보급과 충원도 함께 중단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공세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르면 당연히 부대는 재편에 들어가야 하지만 독일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다. 10월 중순에 남부 집단군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본토에서 병력과 화물을 싣고 떠난 750여 편의 열차 편중에서 전선 부근까지 제때에 도착한 것은 25%밖에 되지 않을 쓸 정도였다. 소련은 동쪽으로 갈수록 남북으로 넓어지지만 반대로 조밀하였던 철도는 넓게 상기하는 형태여서 철도에서 먼 곳은 보급 상태가 더욱 나빴다. 독일은 현지에서 략탈한 5마차까지 총동원해 보급에 나섰지만 엄청난 진흙의 대지를 돌파하기 어려웠다. 항공편도 활주로가 진흙으로 바뀌면서 리착륙이 어려운 것이 부지기수였다. 탄환은 떨어졌고 병사들은 굶주림에 지쳐갔다. 독일 남부 집단군은 하르코브 점령 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진격이 멈춘 10월 중순이 되자 남부 집단군 관할 전선은 제6군이 하르코브, 제17군이 도네츠크 강 서안, 제1기 갑군이 미오스강 하구의 요충지인 타간로구까지 다가간 상태로 형성됐다. 오로지 제11군만이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담당하는 작전 구역은 이제는 후방이 되어버린 크림반도였다. 당연히 남부 집단군 사령관 룬투스테리의 고민은 커져갔다. 원래 기예브 전투 종결 후 남부 집단군은 밀단 부대를 재편해야 했지만 여전히 사방에서 계속 출몰하는 소련군과의 싸움을 멈출 수 없었고 히틀러도 중단 없는 진격을 명령해 피로도는 극심한 상황이 이르렀다. 당장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이처럼 부대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보급이 바닥난 순간에 소련이 반격을 개시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고 룬투슈테르는 생각했다. 그런 우려대로 지난 아조프 해 전투에서 붕괴된 소련 제9 18군이 신속히 재건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룬투슈테트는 현 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부대를 충분히 재편한 후 1942년 봄에 공시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10월 21일 독일 최고 통수부는 이를 기각하고 즉시 돈간까지 진격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사실 이는 히틀러의 명령이었다. 최고사령부 지휘부도 룬투슈테트의 주장이 옳다고 보았지만 총통의 지시에 토를 달 수 없었다. 오히려 최고 통수부는 제6군이 보르실로 푸그라드, 제17이 스탈링그라드, 제1기 갑군은 코카서스를 점령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린 최고 통수부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룬트 슈테트는 최고사령부의 항의에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덧 독일 군부의 자부심이었던 최고사령부는 히틀러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는 출납기관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다. 아직은 날씨가 나쁘고 여전히 진흙구덩이가 남해에 움직이기 곤란했지만 히틀러가 명령을 내린 이상 남부 집단군은 전진을 해야만 했다. 그러려면 아조프해에 접한 돈강하구의 요진 로스토프를 우선 점령해야 했다. 모스크바 북동쪽에 야로슬라블 지방에 있는 로스토브와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로스토브온 돈이라고 불리는 로스토브는 코카서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남부 러시아의 출입구이다. 이곳의 점령은 독일이 제2차 대전을 시작한 후 최고의 전과를 계속해서 보여준 제1기 갑군이 담당하기로 했다. 반면 독일의 움직임을 확인한 소련군의 대응도 기만하였다. 로스토브를 독일이 점령하면 코카서스의 마이코브 일대에 생산되는 석유의 공급 통로 중 하나가 차단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 수행을 위해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이곳을 호락호락 독일에게 내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소련군 최고사령부의 최우선 과제가 모스크바 일대의 위기 해소였음에도 남부의 요충지 스탈리노와 하루코브를 그냥 내주며 전의를 불사른 이유는 로스토브 방어를 위해서였다. 소련은 전선을 단축시키고 독일의 진격이 주춤한 틈을 타서 무너진 남부 전선군의 복구를 완료해서 전선에 재배치했고 코카서스 일대를 담당하기 위해서 막 창설한 제56군도 로스토브로 중파했다. 또한 기예브 전투에서 해체된 후 재창설 중인 제37군의 투입도 결정됐다. 반면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보급도 제대로 보충받지 못한 제1기갑군의 전차들은 열악한 도로 상황임에도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걸었다. 전쟁 개시 후 지금까지 독일 남부 집단군은 약 150여 만의 소련군을 소탕하고 독일 본토의 두 배가 넘는 땅을 점령하였음에도 히틀러는 결코 만족해하지 않았다. 욕심 많은 총통이 계속 돈강을 향해 진격하라고 채근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초 가장 선두에 섰던 제14장갑군단이 로스토브 북쪽 외곽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보샤흐틴스키를 향해서 진격을 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날씨는 나빴고 계속 내린 비로 인해서 생긴 거대한 진흙구덩이에 빠진 전차의 무한 궤도는 헛돌기만 했다. 그러는 사이 로스토브 일대에 대한 방어선은 더욱 깊게 파지면서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보름 가까운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자 히틀러의 짜증은 극에 달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여 로스토브 전투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010-8609-2492번, 010-8609-249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발 정보 타임에서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박민걸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양한 국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요청 한마당 아나운서 김홍아입니다. 삼복철이라 날씨가 무척 덥네요. 네,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101의 여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